5월 9일과 10일은 UN 환경계획 UNEP가 제정한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 센터 김경원 박사로부터 한반도를 오가는 철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머무는 철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네, 2011년에 그 정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에 약 522종의 철새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중에서 이제 여름 철새와 뭐 겨울 철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약 500여 종의 새들이 한반도에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대단히 많은 수군요.
예, 전 지구장에 지금 있는 종류가 한 9,600여 종이 남아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아열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개체수는 적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산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들판, 강, 뭐 갯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수보다는 그런 어떤 서식지 유형에 맞는 형태로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새들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이나 또는 남한에 집중된 철새가 따로 있습니까?
북한이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철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봄이나 여름철 또는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도 하고 만 킬로 이상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에만 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번식하는 새들이 한반도를 월동지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새와 한반도의 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반도로 날아드는 철새의 그 대이동 경로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지금 사실은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이 참 재밌는데요. 한반도의 서쪽으로는 황해 생태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동쪽으로는 동해라든지 또는 그 태평양계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베리아라든지 멀리는 알래스카 쪽 또는 중국의 그 북동 지역에서 번식한 그런 새들이 이동 시기 때는 크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이동 경로와 서쪽 이동 경로를 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쪽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 하구와 원산 지역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쪽 이동 경로 같은 경우는 압록강 하구를 따라서 서해안 갯벌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두 가지 경로로 볼 수 있고 한반도는 그 동쪽과 서쪽 경로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반도를 서식지로 하는 이 철새의 수가 과거와 비교해서 개체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 철새 종이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기타 뭐 개발에 의한 이런 현상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시기에 많은 그 개체수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도시화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개발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또 더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개체수가 있었는지 어떤 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이런 종이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멸종위기에 있는 철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멸종위기 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멸종위기라고 하면 왠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멸종위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조류는 의외로 사람들에게 그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새들입니다.
네.
두루미라든지 이런 새들. 특히 두루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멸종위기 조류 중에 하나인데 두루미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새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이제 저어새라도 가는 이런 새들. 이런 새들이 지금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요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황해 생태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도요새 같은 경우는 이동 시기에 주로 갯벌 생태계를 많이, 그 갯벌 생태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강하구의 그런 생태계에 많이 유지하는데요.
네.
한반도 지형을 보시면은 지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특히 서해안에서 이 바다와 만나는 이런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점들에 그 이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도요새들이 동남아시아나 호주까지 내려가는 경로상에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들, 한반도 서해안 갯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그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한은 사실 직접적인 그런 공동협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두루미라든지 저세 조사를 하자는 제안들은 서로 하고는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동북아시아 차원 또는 동아시아 대양주의 어떤 철새들의 그런 그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네.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양국 간의 협력이 있고 다자 간의 협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국과 남한과 러시아가 그런 어떤 양국 간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와 북한이 가지고 있고요.
네.
정작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협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뭐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국제 두루미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두루미나 저세에 관한 공동 연구 또는 그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그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철새 보호를 위해서 당국은 물론 노력하겠지만요.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보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새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 오는 새들 아닙니까?
네.
철새들이 서식하는 곳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땅에 대한 그 서식지라고 말하는 곳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보호한다든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자연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반도를 사실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철새의 보호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철새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월동식이나 이동 시기에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네.
또는 뭐 번식기 때 산란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개인적으로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는 그런 인식 증진, 교육이
네.
필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 땅을 찾아온 그런 어떤 생물들, 우리 땅을 찾아온 철새들을 애정을 가지고 우리 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센터 김경원 박사로부터 철새 현황 그리고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